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9월 11일 금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그리스의 대규모 난민 수용소에서 화재가 나서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난민들 생활이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까지 났으니 상황이 정말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시민들이요, 그리스 화재로 삶이 더 어려워진 그 난민들을 독일에서 받자, 이렇게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난민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자고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한다는 게 말이죠. 전범국으로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빠르게 하고, 또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까지 해놓고요. 독일인들이 인류에 저지른 만행을 절대 잊지 말자면서 두고두고 비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독일인들. 그래서 그런 시위까지도 하는 걸까요? 이 나치가 인류에 저지른 만행은 결코 잊혀질 일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현재 독일인들의 그런 태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는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재방송으로 보내드리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정보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진지한 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국무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일은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것이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임을 김 위원장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남부 최대 곡창지대에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이 분석했습니다. 지오글램은 현지 시간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북의 식량 생산량이 연이은 폭우와 홍수로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드는 이달 중에도 평년 이상의 강수량이 예고돼 홍수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아동 사망률이 한국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산하 아동 사망률 추정그룹이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아동 사망률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출생 1,000명당 아동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7명으로 추산됩니다. 성별로 보면 남아가 19명, 여아가 15명으로 남아의 사망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는 출생 1,000명당 아동 사망자가 3명인 한국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북한의 출생 1,000명당 아동 사망자는 43명, 신생아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 29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3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다며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80개국의 지지를 받고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2020년부터 4년입니다. 문화재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 한개 위원국 자리를 두고 인도와 접전 끝에 4년 임기의 위원국에 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월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주요 대형은행 최고 경영자를 맡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마이클 코벳의 뒤를 이어 현 소비자금융 대표이자 시티은행장인 제인 프레이저가 CEO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37년을 보내고 떠나는 코벳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최초 여성 CEO가 등장한 건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산업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분노가 격렬한 시위로 이어지며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콜롬비아 일간 LTM포 등에 따르면 밤사이 수도 보고타 등지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모두 1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들은 대부분 시위 현장을 지나다가 누군가 쏜 총에 맞은 시민들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또 개학을 한 차례 연기를 했다고요.
네, 전국 학교들에서 개학을 다시 연장한 네.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있어서 일부 네. 지역이 좀 봉쇄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태풍이 좀 불어 닥쳤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피해를 입어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또다시 개학을 미뤘다는 네. 소식입니다.
개학이 지금 그럼 세 번째 거의 미뤄진 거죠?
두 번째. 아. 1일 날 하려다가 네. 지금 10일로 미뤄지고 또 다시 재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별도의 지시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8일 오후에 네. 내각 교육청에서 도 직할시 특별시 교육부들의 계약을 다시 연기한다는 지시문이 내려졌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양강도 삼지연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그 탈북자가 들어온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역 차원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북한 내부 소식 등을 통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계약이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엔 태풍 피해네요.
네, 일단 교육성 네. 지시문에 전국 지방 도시군 학교 피해 통계가 명시됐다고 하는데 네. 이 지시문에 따르면 긴 장마 그리고 홍수 최근에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네. 약 20%의 전국 소학교, 초고급 중학교 건물들이 붕괴 또는 파손이 돼서 당장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적혀 있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특히 강원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에서 이 큰 물과 태풍 피해로 적지 않은 학교들이 떠 내려가거나 파손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종합적인 상태를 보고 내각 교육성과 중앙의 방역 지휘부 등이 중앙당에 보고를 해서 계약을 최종적으로 미루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대로라면 당초 10일쯤에 계약이 예정이 됐었죠.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9월 1일에 계약하려다가 네. 지금 북중 국경 지역 코로나 사태로 10일께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강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중국에 나가서 이제 생활하던 그 북한 주민이 아마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중국에서 받은 뒤에 예. 몰래 양강도 삼지연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역이 지금 봉쇄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뭐 사회 안전성 명의로 포고문이 내려와서 뭐 국경 일대 단속 수위를 높였고 접근하면 뭐 사격을 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역 사태가 터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역이 필요해서 계약을 좀 잠정 연기하게 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 공부에 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네. 지금 참 힘듭니다.
그렇죠.
북한 학생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전국 소학교, 초고급 중학교, 지방대 학생들은 이제 네. 재차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교육당국에서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예습하라 뭐 이런 정도랍니다. 별다른 과제는 없는 상태라고 소식통은 말했고 근데 네. 이제 계약이 미뤄지면서 평양에 이제 좀 그 교육열이 높은 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나 그러니까 평양이나 지방에서 내부 교육 인터넷망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한 집들은 그렇게라도 네. 공부하게 하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인터넷으로 원격 네. 수업 이게 뭐 말처럼 그런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컴퓨터 없는 집들 같은 경우는 네. 수업 대책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게 인터넷 네. 되는 건 아니고 예. 내부 인트라망이거든요.
아, 내부 인트라망이군요. 네. 또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네. 일부 교육 부문 일꾼들은 컴퓨터나 다른 그 정보통신기기가 있는 잘 사는 집 애들만 진도를 나가게 하는 것은 네. 이 12년제 무상의무교육, 평등교육이라는 사회주의 교육 태제를 왜곡되게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좀 부정적인 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교육 부문 일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요. 결국에는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평양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뭐 우려가 좀 나옵니다. 예. 계속 이렇게 계약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서 대충 네. 진도를 나갈 거다. 그리고 교원들이야 학생들이 소화하든 말든 속성으로 가르칠 게 뻔하다. 이게 진도를 따라가야 네. 되니까 그쵸.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평양과 일부 지방의 상류층 돈주 부모들은 네. 돈을 들여서라도 조용히 감옥별 혹은 예. 다감옥 가정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자녀에게 지금 사교육을 시키려는 움직임도 네. 일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북한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한국도 뭐 여러 가지 네. 변수 때문에 지금 계약이 미뤄지거나 그러니까요. 축소되거나 하잖아요.
네.
이게 언제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든데 소식통에 따르면 추석 세고 10월 5일에 계약할지
네.
아니면 이제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지나서 12일에 계약할지 네. 당국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하고 현재로서는 이 뭐 9월 29일에 둘 중 한 가지 안을 택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내려온 네.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럼 뭐 결국에는 북한도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9월 말쯤 뭐 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예.
뭐 네. 저희로서도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남한이고 북한이고 정말 학생들은요 예전처럼 학교 가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걸그룹들 중에 미스 A라는 걸그룹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 그룹은요, 2010년에 데뷔해서 2017년에 공식 해체를 했습니다. 자, 이 멤버 중 한 명이었죠. 수지 씨. 지금도 대한민국 정말 톱 여자 연기자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미스 A의 히트곡 Bad Girl, Good Girl 들어보시죠.
제와피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A.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뉴스통의 더 깊은 뉴스, 최유환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기분 좋은 주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업, 그 부활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업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수주 물량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예. 그 개요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대륙으로 뻗어 나가지 못했죠.
네.
대륙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네. 바다로 나가려 해도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버티고 있고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업 1위라는 것은 이제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조선 산업은 원래 전통적인 해상 강국인 영국이 네.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조선업계를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조선 산업의 세계 최정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선박 설계라든지 원천 기술과 특허 등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선업 발전의 기초가 다져진 것이 잉글랜드 기술자들의 덕택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잉글랜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조선업 발전 초기엔 잉글랜드의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한국 조선업 발달의 시작은 1937년에 현재 한진중공업인 조선중공업이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수물자의 공급 등으로 인해 부산을 중심으로 조선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수출 장려 사업으로 발탁된 뒤에 꾸준한 발전으로 정말 10년도 안 되어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에선 조선업이 태동해서 존재해왔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업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입니다.
네.
이게 완전한 주문 생산 방식이 아직도 고수되고 있는데
예.
그도 그럴 것인지 기본 수천 톤을 넘어서 수만 톤의 배수량을 자랑하는 배의 이 생산가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미리 만들어 전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일반 제조업과는 좀 다른 거죠. 게다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숙련공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단순히 제품을 찍어내듯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세심한 기술력에 따라서 완성품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조선 내 기술.
예.
그래서 인력 수요와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2020년 현재 한국의 조선업은 이 언택트 물결 속에 약간 이 구산업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예.
한국의 조선업 현황은 어떤가요?
자, 대한민국 조선업은요 현재 철강,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자동차와 IT 기기 등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수출 품목의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네.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일본을 제치고 수주량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올랐지만 그 뒤에 중국에 예, 커다란 이 규모 면에서 밀렸다가 2015년 이후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네.
예, 닥쳤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조선업이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 이 다양한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조선소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파산, 회생 절차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배경에는 중국의 과도한 저가 수주가 있습니다.
물량 공세로 할인해주면서 온 거군요. 중국이.
한국의 수주를 견제하기 네. 위해서 거의 뭐 25%가량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네.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거든요. 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네.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말았고 대략 2017년까지 내줬습니다. 2016년, 2017년까지를 정말 조선업계의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은 그래도 좀 회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1위의 수주량과 기술력으로 세계 1위의 조선업 국가로 우뚝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판치는 2020년대에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네.
대한민국 조선업은 별 타격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후려치기를 일삼던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다시 조선업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 가지 호재를 만났습니다.
어떤 호재인가요?
그 첫 번째가 중동의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이 여기로부터 103척 예, 그 LNG선 천연 네. 액화가스를 LNG라고 하는데 네. 이거 계약을 수주했어요.
야, 10척도 아니고 네, 100척입니다.
이게 바로 2020년 네. 6월 2일의 일입니다. 2019년부터 손만 무성했었던 이 카타르 LNG선 계약이 드디어 이뤄졌고요. 금액 보면은요. 2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198억 6,500만 달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3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조선기업들이
네.
나란히 이렇게 그 수주를 했고요. LNG선 한 척 가격이 1억 8,500만 달러에 달하니까
네.
그야말로 기적적인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예전에는 2위였고 그 전에는 일본이 세계 최강 조선국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갑자기 근데 일본 이야기가 왜 쏙 빠진 건가요?
자, 이게 한중일 3국의 조선업 흥망사를 보자면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업은 일본이 독주를 했어요. 근데 73년 석유파동을 시작으로
네.
이 4년 뒤에 1977년 이란이르크의 그 전쟁으로 인한 2차 석유파동이 있었을 때
네.
일본은 44개에 달하는 조선소를 26개로 통폐합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예.
이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한테 뒤처지는 결정적인 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죠?
뭐냐면 구조조정 당시에 설계와 연구개발에 관련된 우수한 인력을 대거 해고시키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죠.
네.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 없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많지 않은 배들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시 선택을 할 땐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몰락이 시작된 거군요.
특히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에 대한 기술력이 뒤처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LNG선 만들더라도 옛날 기술, 발전되지 않은 옛 기술로 LNG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에 반해서 한국은 2006년부터 신형 LNG 운반선을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냈고 2018년도부터는 LNG 운반선은 한국의 독주 체제를
네.
만듭니다. 이게 기술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본은 2013년도에 몰 컴포트호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몰락의 정점을 찍습니다.
아, 그 몰 컴포트호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네.
러시아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2008년에 생산한 컨테이너 선박인데 운용한 지 5년 만인 2013년에 네. 운행을 하다가
네.
바다에서 배가 두동강 납니다.
아, 두동강이요?
네. 일본 사람들 그때 굉장히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요. 네. 최신 기술력은 부족한다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운행 중에 고장난 것도 아니고 배가 두동강 납니다.
아, 이건 참 잊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충격입니다. 정말로. 한국의 발전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LNG선을 제외한 나머지 배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면서 물량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2009년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게 그간의 역사였습니다.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조선업 발전 방식을 따라하는 동시에 워낙 뭐 규모가 큰 나라다 보니까 물량 공세까지 펼치면서 결국 1위를 차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국 정부 역시 고민은 기술력이에요.
네.
2020년 현재는 인건비가 지금 중국이 대폭 올랐거든요.
예.
고민이 더 커졌어요.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두 번째 호재가 나타납니다. 2020년 네. 5월 통계로 전 세계 선박 발주 비율이 60%나 감소합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의 피해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지난 6월 수주 물량을 보면요.
네.
중국이 13척 27만 CGT, 이게 CGT를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합니다.
네.
1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가 8척 23만 CGT로 2위, 일본이 2척 5만 CGT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7%밖에 미미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한국은 아시아 또는 유럽의 선주들로부터 수주를 받았지만 중국은 자기네 나라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은 것이 85%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자국 물량이 73%나 빠지게 됐고 그 결과 물량은 많이 받았지만 단 한국과 7%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조선업에 두 번째 기회를 준 셈입니다.
아, 코로나19가 한국 조선업엔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호재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 호재는 어떤 건가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 호재를 던져줬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 6월 8일 LNG 바지선 두 척을 7억 6,851만 달러에 발주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다도 얼리는데 네. 이때 얼어있는 바다를 깨고 나가야 하는 배를 쇠빙 LNG 운반선이라고 하고요. 이 쇠빙 LNG 운반선에서 일반 LNG 운반선으로 옮겨주는 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 LNG 바지선입니다. 이 바지선을 발주했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날 6월 8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바로 그 다음날 9일에는 유럽의 선사가 PC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두 척을 7억 5,700만 달러에 발주했습니다.
네.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예.
더 놀랄 만한 일이 또 있다고요?
자, 그동안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설계 기술
네.
이게 이제 그 천연 액화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낮춰서 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따박따박 그 로열티라는 거
네.
5%씩 가져갔습니다. 원천 기술 갑질이에요. 말도
그러니까요.
못했는데
네.
참다 못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회사들이 2016년도에 새로운 LNG 기술을 개발해버렸답니다.
네.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의 솔리더스, 현대중공업은 하이맥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조선, SK해운이 동맹을 맺어서 KC1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프랑스의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된대요.
참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 사람들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한국에 뭐 안 판다 하면 그것도 바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당황하게 했는데 프랑스와도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국 조선업의 전망은 계속 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벌크선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네.
LNG와 탱크선에만 치중해 있다. 이런 점을 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네.
현재 LNG 해운 시장과 조선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저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충격을 극복한다 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각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를 저하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성장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현재 건설 중인 LNG 액화설비 규모가 연간 그 108만 800톤이고
네.
LNG선 발주 후 배를 받을 때까지 기간과 발주 잔고 등을 고려해서 2024년까지 파악된 프로젝트 그 기준으로 발주 척수가 한 40척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점이 되어서 이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에도 우리 조선업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자, 지난 역사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조선업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가수들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 김현우 씨, 한국의 인기 방송 복면가왕을 통해 한국 최고의 보컬리스트임을 입증한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가수들의 선생님, 가수 중에 가수 김현우 씨가 부르는 바람 어디서 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덧문을 아무리 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정철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정말 지겹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또 이와 관련된 용어로 또 단단하게 시사 용어를 다져보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됐죠.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는데요. 각 단계별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래 2단계가 시행이 되고는 있었지만요. 최근에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처음 탄생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전염병이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인데요. 밖에 비나 눈이 많이 내리면 외출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처럼 집에 머물면서 학습하고 근무하고 또 전교 집회 같은 여러 명이 참가하는 행사도 삼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뭐 인사, 일상 용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번에 등장한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등장한 용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9년에 처음 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신종플루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팬데믹 발발 당시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지난 2월 말에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김호란 교수가 이 캠페인을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네, 사실 본격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안된 게 2월 말부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수칙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또 어썸에도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 수칙을 바탕으로 각 단계마다 다른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한국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정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또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뤄졌고요.
네.
5월 6일부터는 그 전보다 완화된 생활서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그 효과로 신규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미술관 이런 곳들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6월 28일에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서 1에서 3단계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됐는데요.
네.
각 단계는 1일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또 집단 발생 현황처럼 다양한 요소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지금이 2.5단계란 말이죠. 근데 뭐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잖아요. 이 각 단계의 기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1일 확진자 수로 설명하자면
네.
1단계에서는 50명 미만일 때인데요.
예.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 수를 제한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예.
2단계는 1일 확진자 50명에서 100명 미만 수준일 때입니다. 2단계에서는 주점이나 노래방, 대형 학원 같은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3단계는 100명에서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예.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공시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지난달이죠. 이 수도권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2단계로 격상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8월 16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시설이 운영을 멈추게 되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삼가라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2단계보다 한층 더 강력한 거리 두기죠. 지금의 2.5단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단계랑.
네, 2.5 단계는 지난달 28일 수도권에서 1일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넘으면서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네.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됐고요.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음식점들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출입을 할 때도 명부 작성을 해야 하고요.
네, 이게 참 여러 면에서 번거롭고 불편하기도 한데 다 같이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요, 일단 9월 6일까지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더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 13일까지인 거죠. 이게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10일 기준 8일 연속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명대까지 급증했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억제된 수준이긴 하지만
네.
아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확진자뿐 아니라 격려 불명 비율, 또 방역망 내 관리 비율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 짓기 애매하다고 합니다.
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아마도 이번 주말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100명대로 일단 안정이 됐잖아요.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2.5단계가 연장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나 기준들이 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용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나도 그래 하면서 동의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나랑 비슷한 생각을 얘기하면 괜히 반갑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보통은 영어로 me too 라고 많이 하긴 하지만 좀 더 세련된 표현을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말 공감해요. 이 말은요, 영어로 same here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same, S-A-M-E는요, 같다 라는 뜻이고요. here, H-E-R-E는 여기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같아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나도 동감이에요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격하게 공감을 표현하고 싶을 땐 정말 공감해요. same here 이렇게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2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함경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13도, 청진 15도, 강계 16도, 사리원 함흥 원산 17도, 평양 신의주 개성 해주 18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13도, 해산 18도, 청진 19도, 함흥 원산 21도, 강계 22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25도, 신의주 2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 하락한 3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5% 상승한 196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3.73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왠지 인류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평화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곧 열린다고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어 미국 국무장관도 개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아프간 정부 국가화해 최고위원회는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협상이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종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는데요. 아,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대립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꼭 빨리 종전과 평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과 주말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통 마무리하면서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1998년에 데뷔해서 2002년에 해체한 남녀 혼성 그룹 샵이라고 있었는데요. 활동할 당시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4명의 멤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은 여성 멤버 이지혜 씨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이 샵의 상큼한 히트곡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